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신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참 피곤한 시간이고 참 피곤한 몸일 텐데 또 이렇게 이끌고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좀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사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대다수의 선지자 사이에서 유독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그렇고요. 또 에돔을 향한 오바댜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도 사실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이 선지자죠. 그러나 사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 요나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했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이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요. 바로 그때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이 열왕기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말씀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그가 선지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 이 함께 온 성도가 읽고 있는 이 1년 말씀 계획표를 따라가다 보면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죠.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 보다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응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의 특징이 그가 말한 것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보아서 요나도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수천만의 이 크리스찬들, 수억의 크리스찬들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아주 이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마 어떤 말씀인지는 알지 못해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미떼 아들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라는 이름의 나라였습니다. 뭐 아시리아라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 버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로 보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요, 고대부터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서울격인 이 니느웨 도시에 가서 너가 좀 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와라라고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마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으로서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택하신 주님의 메신저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뭐 해서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뭐 하라고요? 외치라. 사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사는 일어나, 가라, 외치라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어나라, 외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너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가서 내 복음을 외치라라고 이 요나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엄청난 특권을 지닌 이 선지자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인 이 다시스를 가는 것이죠. 그는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적국 아수르가 회개를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들을 임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민족을 죽인 이 원수인데 하나님의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뾰루퉁하고 이 마음이 좀 뒤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에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반대편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그냥 죄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 니느웨 도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조차 싫어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라 부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미움의 이 강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 호주 사람이지만 이 유대인으로서 이 유명한 이 작가 중에 이 사이먼 비젠탈이라는 이름의 이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 분야가 뭐냐면은 이 나치의 이 그 학살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본인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그 기록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역사적인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그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는 그곳에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를 딱 단독으로 뽑아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앞선 그의 가족들, 친척들, 죽어간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무려 89명이고 자기가 지금 90번째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독일의 간호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서 어느 한 공간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비젠텔이 들어간 이 방을 들어가서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사방을 살펴보면서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침대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꽁꽁 감은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봤더니 이 나치의 이 병사인 거죠. 그냥 한눈에 봐도 그는 참 큰 상처를 입고 있고 이 치명상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문의가 아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 옆에 앉은 이 비젠탈에게 이 독일 병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서 그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불을 지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가릴 것 없이 내가 처참하게 죽였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간절히 하나 부탁한 것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비젠탈이 마음이 너무 막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독일 병사가 참 그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Will you forgive me? 날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독일 병사의 그 마지막에 양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영혼에 속죄를 하고 싶어서 Will you forgive me? 나 좀 용서해 주겠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비젠탈 이 유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냥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병사는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비젠탈이 과연 내가 잘한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해 주었어야 한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요, 세계 저명한 인사들 36명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과연 내가 저 독일 병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답장이 왔는데요, 그중 26명이 너가 잘했다고 오히려 평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나 마음속에 마음으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라 불리는 이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선지자라 부르는 이 사람도 쉽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이 마음의 쓴 뿌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밭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나의 이 내면의 이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반사되고 이 자라나질 않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그 사람만 봐도 이 치부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드리기 전에 만약 형제와 화목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사물을 내려놓고 그와 가서 먼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요,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막혀 있고 내 안에 어떤 증오와 분노심으로 가득할 때 그 말씀이 임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죠. 바로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던 내 조국을 조국의 많은 민족들을 죽여갔던 그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 요나는요, 결국에는 이 다시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저 나라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로 저기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무엇을 피해가요? 여호와의 낯을. 그 밑에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무엇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오늘 1장에서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사실 읽다 보면요,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얼굴도 형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낯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NIV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여호와의 낯이라는 이 표현이 이 presence of God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해석되어 계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여서 그가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그냥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그 선지자라 불리는 그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를 짓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이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나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 바다에 지금 이제 대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파도가 흉흉하게 뛰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갈 것이 있어요. 원래 바다에서는 이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고민들, 그러한 것들도 사실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교통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다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어떤 존재를 너무 힘들게 할 만큼 정말 우리의 영을 진액을 짜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서 주님,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한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불고 있는 이 자연재해는, 이 폭풍은 결국 그냥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향해서 내리신 이 대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한번 보세요. 그 자신 한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전체가 지금 다 그 대풍의 영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믿음의 가정이 쓰러지면 그 가정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의 목회자 한 사람, 또 장로님 한 사람, 권사님 한 사람, 집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은 뭐와 같냐면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범죄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이 일어나자 이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죠. 파도가 넘실넘실되기 시작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가까이 다가와서 철썩철썩 배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즘같이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무쇠로 만든 이 배들도 뭐 바람 파도가 일렁이고 나면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또 뭐 부셔지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나무로 만들어졌던 이 배가요, 이 자기를 삼킬 듯한 그 크기로 이 파도가 일렁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또 피해가 있겠습니까? 배가 심하게 요동하고 또 파손되자 그 선원들이 야,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게 되자 이 배에 실려있던 화물들을요 이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 화물들은 그 안에 값진 것들도 있었을 테고 고가의 물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숨이 이 지금 앞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 배 밖으로 화물을 다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 안은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자, 모두가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 난리법석을 펼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직 한 사람 평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배 밑에서 태평하게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였지요.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의 장본인은 오히려 자신이 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도 이 태평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 요나를요 그 배의 선장이 지금 발견하게 되죠. 잠이 든 요나를 선장이 깨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피해가고 있는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이 지금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는지, 죽음과 그의 거리는 단지 한 걸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선장이 자는 자여 하고 깨웠던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6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뭐 해서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자, 일어나서 구하라.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서 외치라.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구하라. 여러분,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한국말은 좀 다른 이 자음과 모음으로 좀 이렇게 되어서 다른 말 같지만 동일한 자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던 건 너 일어나서 외치라 라고 말했던 그거를 지금 선장이 똑같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는 자여 너 일어나서 외치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 멀리 바닷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이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는 자여 일어나 외치라.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지금 이 이방인 선지자가, 이방인 이 선장이 자기한테 해주고 있으니 참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구하라, 일어나라, 외치라. 이 자신을 잠에서 깨우는 이 배의 선장의 이 목소리에 다급하게 이 요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혼으로부터 깊은 잠을 깨고 있던 이 선지자가 깨어난 것이죠.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기도해봐라. 혹시 그가 너를 살려줄 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싫어서 떠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이 이방인 선장이 기도 좀 하라고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무슨 장면과 비슷하냐면요, 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상처도 너무 많이 받은 이 목사님이, 아, 내가 좀 마음에 좀 힘을 좀 누려야겠다, 아, 목회가 뭐 이렇게 힘드냐 하고서 잠깐 바람 쐬려고 이렇게 타지에 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자연재해가 막 토네이도가 막 몰고 오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막 술을 마시던 그 그냥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상황이 이런데 좀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지금 기도하기 싫어서 지금 타지에 온 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막 깨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너 좀 일어나라, 너 외쳐라, 너 좀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배 위에서는요,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화물을 이 배 밖으로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구하고 있지만 이 도저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원이 몰살될 위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를 찾기 위해서요, 제비뽑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을 노엽게 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폭풍도 그러한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뽑으신 거죠. 이에 이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선원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왜 신이 이렇게 노여워하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참, 이 상황이 얼마나 참 기묘합니까? 여호와를 피하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하려고, 그 임재를 피하려고 나와서 배를 탄 이 선지자 요나는요, 이 배를 탈 때 자기가 이 배의 선원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를 떠나가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가요, 그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이죠. 아, 누가 봐도 이건 나 때문이구나라고 요나 스스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망치는 요나,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죠.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나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로 그를 붙잡고서 계속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도망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고 계신 것이죠. 자, 파도가 점차 더 거칠어지고 물결이 거세 일어나자 사람들이 드디어 요나에게 어찌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요나는요, 선지자인 자신의 이 불순종의 값은 이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나가 드디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것이 다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구나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래도 생명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기에 이 육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 요나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구하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가닥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의 그 몸을 배 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캄캄하고 어둡고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대풍이요, 요나의 몸이 바다에 풍덩 빠지는 그 순간 잠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정말 난리법석이었던 그 갑판 위가 한순간에 정말 평화롭게 평정되는 것을 본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선원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이 1장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표현 보십니까? 내려갔더니. 자, 5절 후반절을 한번 봅시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또 뭐 했어요? 내려가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의 몸을 선원들이 바다 깊숙한 곳으로 던진 것이죠. 한 장 뒤로 넘겨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 했어요?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는 자의 삶의 결말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내려가고 육신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정서적으로 내려가고 그 존재가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 가장 마지막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탁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고자 할 때 그의 모든 존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려가고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모든 것으로도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요, 그 생명력을 주는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요, 부모로부터 좀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떠나서 집을 가출했어요. 이 집을 나온 뭐 하루 이틀 동안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주머니에 돈이 있는 날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요, 어느 정도 부모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들은 부모를 떠난 그 순간부터요, 이미 그의 굶주림과 배고픔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도망 중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대풍 같은 것을 보내실 거예요. 고난으로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것이 내 가운데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이 고난이 발생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그 확성기에 들리는 음성으로서 이 고난이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 선택의 길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 주님의 낯을 피한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비록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가슴으로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